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부산성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도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해쳤으며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미국이 결정을 철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미국이 폐쇄 명령을 내린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수년 전부터 간첩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돼 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국 언론은 어제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중요한 의학 연구를 훔쳐왔다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간첩 활동에도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활동을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미국의 지적 재산과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4시 이전에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웨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간첩 활동의 근거지로 이용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일축했습니다. 카이 총영사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폐쇄 명령에 항의하고 있으며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리처드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탄된 전체주의 이념의 진정한 광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포용 정책이 지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기대했던 공산국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대중 포용 정책은 암울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임무라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미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다음 달 말 플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팀에게 전당대회 취소를 지시했다면서 최근 감염자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행사 개최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태로 연설을 할 것이라며 온라인 연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55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3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변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사무총장 선출 당시 중국과 거래가 있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저드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3자 군비 경쟁을 피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군비 통제 협상에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3개 기업의 거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체납하고 있는 수백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 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황해도는 아침까지, 함경도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의 은행을 위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된 자금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에도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이 23일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23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몰수 금액은 총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를 이용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다만 소장은 이들의 기업 실명 대신 회사 123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법원의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근거로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자금세탁규제법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세탁된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을 조달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금융 채널에 접근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안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7만 달러의 문제 자금이 총 4개 기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은 기존 재무부 제재 대상이자 미 사법당국이 과거 돈 세탁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거래 기업들은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 사와 중국의 단둥 즈청 금속회사입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7년 8월 북한 당국을 위해 러시아 원유를 조달한 점에 근거해 벨머 매니지먼트사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같은 날 단둥 즈청 금속회사도 대북 석탄 구입과 거래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나란히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사법당국은 2017년 8월 이들 두 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를 이용해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문제의 네 개 회사는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의 위장 지점들과도 거래를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앞서 2013년 3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는 행위자들을 대표해 북한 거래를 촉진하는 대외 무역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셔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23일 이번 소송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자금을 옮기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기 위해서 국제 자금 세탁망이 어떤 방식으로 위장회사와 공조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례는 미 사법당국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모든 회사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이들의 운영 본거지와 상관없이 관련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미 사법정보당국의 협업하에 이뤄졌습니다. 특히 연방수사국 FBI 시카고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현장사무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국토안보수사국 덴버사무소의 에릭 발리에트 부특별수사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의 특수한 국제적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에뉴스 지다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른바 동맹국들이 수백억 달러의 체납된 군사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을 거론하며 리즈 체니는 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빼내는 것 때문에 언짢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자 공화당 지도부 서열 3위인 체니 하원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나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반대해 지난달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법안 상정을 주도했고 지난달 초에는 20여 명의 하원 군사위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약 50% 가까운 인상 아닌 13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원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한 미군 감축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은 23일 본회의에서 총 7,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 법안은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영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우선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은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는 미중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과 협력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ight approach is to try to work with China. The right approach is to try to work with them on sanctions, work with them on...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협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협력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사안 중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꼽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도 지냈던 힐 전 차관보는 비건 부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중 협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But,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북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명백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건 부장관이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중국과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구도와 상관없이 미중이 북한과 관련해 추구하는 이익이 오랫동안 달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중국의 경우 그보다 한반도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를 중국이 온전히 이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시작된 새로운 냉전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두 나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etween...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도 협력이 어려웠는데 긴장 고조로 협력은 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러한 새로운 갈등은 김정은 정권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기 때문에 북한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비건 부장관의 전날 발언이 놀라우면서도 반길 만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그것은 바로 미북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과 성공적인 관여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적어도 수동적인 모습으로라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대사는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움직임의 근거가 북한이 되지 않는 상황은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한연합군사훈련이나 미 해군의 동북아 해역에서의 배치 또는 중국이 크게 반발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레이더망 설치 등은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동맹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뤄졌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내 군사 움직임의 근거가 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란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의 협력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협력은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 have mutual interests in seeing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갈등 사안과는 별도로 북한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an't separate them, I think it would be unfortunate and I think it would be a tragic for the region and for the worl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이나 전 세계에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겸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보위관리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20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주권과 규칙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스틸웰 차관보가 동아시아 정상회의 국가들이 긴급한 역내 안보 도전들을 해결하도록 격려했다며 안보 도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외교적 관여로 되돌아와야 하는 북한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뉴질랜드와의 안보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변인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크리스 시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과 2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미국 뉴질랜드 전략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 전략 대화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와 홍콩, 중국 신장 지구의 인권 상황과 핵 군축과 비확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는 미중 양국 간 경쟁이 아닌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을 담은 전략법을 22일 발의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민 롬니 의원과 토드 영 의원 등 총 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공조 전략까지 제시한 청사진으로 전 영역에 걸친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은 일괄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국제 질서를 재구성해 독재 정권에 이득을 주고 미국과 민주주의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야 하는 영역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의와 투명성을 보일 경우 군축과 북한, 환경 문제와 같은 영역에선 가능한 한 대립보다는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을 가늠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착수할 때까지 북한 정부의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는 북한 정권과 이들의 핵 야망의 불법적인 수입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포함한 대북 수송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법 그리고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태세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해야 하고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한국군의 군사 억제력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순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성공한 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그동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현무 4 개발의 완성을 확인한 겁니다. 현무 4는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은 2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육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현무 4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개정 전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두 중량 2톤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사거리는 800km로 변동이 없지만 탄두 중량의 제한을 없애 한국군으로선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탄두 중량이 500kg이면 비행장 활주로 정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지만 2톤까지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 미터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한국군이 고폭 화약을 장착하고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춘 지하시설 파괴 무기를 새로 확보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심 군전력인 지하시설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사거리 300km에 탄두 중량 2톤의 현무 2A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무 4는 사거리 면에서 북한 전역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전 국토를 요새화한다며 주로 화강암지대에 6천 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과 저장도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 선제 공격을 해올 경우 한국군이 유효한 이 반격수단이 없었는데 현무사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선제 도발할 경우 공격의 원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군사시설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6월 대중국 무역액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년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했고 올 상반기 무역액은 20년 전 규모에 그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3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9,680만 달러입니다. 이는 전달인 5월에 6,331만 달러에 비해 약 5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3월에 1,864만 달러보다는 약 5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은 5월에 5,856만 달러보다 약 50% 늘어난 8,767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도 912만 달러로 전달보다 약 44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북중 무역 총액은 2억 2,663만 달러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6월은 북한이 제재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이미 크게 위축된 시점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도 무역 규모가 더 줄어든 겁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의 여파가 가시화되지 않았던 2016년 6월과 2017년 6월 두 나라의 무역은 각각 4억 9,866만 달러와 4억 7,926만 달러로 올해보다 최대 5배 높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두 나라 무역 총액도 크게 줄어든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1월부터 6월까지 무역 총액은 4억 1,068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3분의 1, 2016년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나눠서 살펴보면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73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833만 달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북한은 대중 수출이 호황을 누리던 2010년대 중반까지 상반기 수출이 줄곧 10억 달러를 넘겼었습니다. 두 나라의 무역액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이 2천만 달러 수준에 머문 건 1999년과 2000년 단 두 해뿐입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도 올 상반기 3억 8,331만 달러로 이 역시 약 20년 전으로 후퇴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대중 수입은 11억 4,446만 달러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과 무역량을 줄였던 다른 나라들이 속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감소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역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약 4억 1천만 달러인데요. 북한의 상반기 무역액이 5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2010년대 석탄 수출 등의 호황으로 상반기 무역액이 30억 달러에 육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4억 달러는 매우 초라한 액수입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경 문을 닫은 건 1월 말이었는데요. 이후 공개된 3월 북중 무역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국경 봉쇄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61만 달러로 100만 달러에도 못 미쳤는데요. 이후 4월과 5월, 6월까지 조금씩 수출입 액수가 늘어나곤 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북한과 중국 무역의 특징이 있다면요?
북중 무역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땐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중 무역은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설탕과 같은 주민들의 생필품 수입이 줄어든 게 두드러진 양상이었습니다. 이후 수입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밀가루와 의약품이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많은 경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북한에만 해당되는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출 하락과 여행 산업의 위축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들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유독 북한의 대중 무역 하락폭이 큽니다. 북한은 3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매월 60에서 80%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평균 무역 변화폭인 마이너스 8%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락폭이 큰 나라의 순위를 매기면 6월 북한은 5위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나라들의 전년도 대비 무역 감소폭이 북한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감소폭이 컸던 나라들도 점점 회복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막 시작된 1, 2월 중국과의 무역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였는데 이후 3월에는 12개, 4월엔 9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엔 4개 나라만이 북한보다 무역 감소폭이 컸는데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국의 지난 6개월간 무역 총액은 2조 달러입니다. 북한과의 무역액 4억 달러는 이에 비하면 약 5천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액은 2,339억 달러, 한국은 1,315억 달러입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의 무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북중 무역 감소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요?
우선 북한이 경제 재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경 봉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무역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국 등 경제 재개를 서두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국경 봉쇄와 이로 인한 무역 감소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없던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북한 경제는 제재라는 난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악의 경제 지표를 냈는데요. 지난해 무역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북중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심각한 외환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하반기 북중 무역 혹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고요. 또 북한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관광산업의 회복이 가장 더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여행을 다니는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북한 여행을 주저하게 할 것이란 이유 등을 제시했습니다.
함지화 기자와 함께 북한의 상반기 대중 무역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도가 결핵치료제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항결핵제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는 1996년 이후 꾸준히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인도가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평양주재 인도 대사관은 자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 정부가 북한의 의료물자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항결핵제 형태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사관은 이번 지원이 세계보건기구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WHO가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핵 퇴치 프로그램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인도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일부 결핵치료제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뤄졌습니다. 유엔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앞서 BOA에 다재래성 결핵치료제가 적어도 지난 봄에는 북한에 반입됐어야 했다면서 적어도 이달 늦어도 8월에는 이 약에 대한 부족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73년 북한과 수교를 시작한 인도는 지난 1996년 이후 꾸준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난해에도 WHO를 통해 100만 달러 상당의 결핵 약제를 전달했고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지난 1996년에 밀 1,00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듬해에는 50만 달러 상당의 쌀과 옥수수 2,000톤을 지원했고 2000년대 초에도 쌀과 콩을 비롯해 온실용 플라스틱 지붕 덮개 등 농업 재료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당시에도 부상자 치료를 위한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과 2016년에도 인도는 각각 100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 지원으로 북한을 도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두 나라 국교 수립 42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외무상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그동안 인도의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리수용 외무상은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과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인도 외교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4년 인도에 쓰나미가 강타했을 때 재해복구비로 3만 달러를 인도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인도 양국은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외교관들이 인도 델리에서 외교관 연수를 받기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힌디어를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이 인도 정부의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경제 현장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리에 건설 중인 광천 닭 공장을 찾았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달 들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 보도일 기준으로 지난 3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19일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 회의를 주재했고 이튿날인 20일엔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올해 집권 이후 가장 적은 횟수의 공개 활동을 기록하면서 건강 이상설까지 나왔던 김 위원장의 행보가 다시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주로 정치 군사적 공개 행보에 치중하면서 경제와 민생 행보는 내각 관료들에게 맡겨왔던 김 위원장이 최근 평양 종합병원과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을 잇따라 찾으면서 대민 접촉 활동에 다시 나서면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포함한 거센 대남 공세를 그리고 7월 들어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대미 담화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후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외 전략을 가다듬는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자리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대내 행보, 특히 경제 행보 강화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경제 행보가 식량과 보건 등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현장에서 김 위원장의 강한 질책과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천 닭공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의 현대적 닭공장들이 거의 20여 년 전 건설돼 낙후된 만큼 닭공장 현대화의 본보기 차원에서 당이 직접 건설을 맡게 됐다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돼 주민 부담을 늘린 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까지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설비와 자재 보장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완공 목표로 공표했던 만큼 공사 차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규모 건설 공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올해 이제 75주년이니까 거기에 제대로 공사가 완성이 안 되더라도 사전의 명분 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이런 것도 좀 주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현장 사진엔 완공 기일이 석 달도 남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의 층수가 다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민생 행보가 자신의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만 벌였거든요. 그러면 전기와 상수도가 만성 부족인 상태에서 이 건축만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더 부족 상황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외자 유치를 도모했던 경제 개발고 이거는 이제 대북 제재. 관광 사업은 코로나로 사실은 지금 김 위원장이 했던 모든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 박사는 북한의 치부가 될 수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의 난맥상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북한 경제가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잦은 공개 행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광천 닭공장과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도한 것도 그런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미국 내 탈북민들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긴급 경기 부양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여성 줄리 씨는 지난 3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상 유급 휴가를 내고 직장 복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출근 날짜가 늦춰졌고 줄리 씨는 그동안 모아뒀던 병가까지 몰아쓰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 CARES Act를 통해 추가 실업급여 정책을 시행하면서 줄리 씨는 직장에 복귀하기 전까지 2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18개월 이상 근무자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면 주정부가 지급하는 평균 $300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간 받게 되며 7월 말을 기한으로 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연방정부의 주당 $600 추가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줄리 씨는 현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2013년 미국 시민이 됐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인 만큼 이번 신청 자격에 부합했습니다.
녹수동안을 받았어요. 600불에다가 또 주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었어요. 우리 엘라바마 주 정부에서 그 연방정부 돈 $600에 그다음에 주정부 돈 254불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준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저희는.
미국 정부는 실업 상황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당 최대 $1,200, 1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0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줄리 씨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테레사 김 씨도 업무에 복귀하기 전 두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냥 실업수당이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600불을 줬잖아요. 매 주마다 600불이 나왔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죠.
이들 탈북 여성들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실업급여가 없었어도 생계에 큰 지장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리 씨는 탈북민인 부인 한 씨가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고 있어 가정으로서 책임이 큰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업 상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리 책임자로서 리 씨의 실업 사태는 한 달 정도로 비교적 짧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이 아니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 처음에 이제 시험당하면 원래 주던 실업급여가 있긴 한데 그 실업급여 받아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을 건데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연방에서 600씩 뭐 주마다 600 지원을 한다니까 그 정도 받으면 그래도 굶지는 않겠네 싶더라고요. 굶지는 않지만 뭐 견뎌내겠다 싶더라고요.
미국 정착 4년에 접어든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는 3년 만에 미용 전문 자격증을 따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뤘습니다. 미 중남부 시카고에서 피부 미용 관리사로 일하는 안 씨의 경우 관리실이 두 달간 문을 닫았고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VOA에 혼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인지 진행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고 한 달 후 다시 시도해 5월과 6월에 실업급여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자신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미 서부 유타주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는 솔트레이크 시티 호텔에서 요리사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호텔 주방도 문을 닫아 여파가 큽니다. 3월 이후 지금까지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790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3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로자에게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회사의 특별 지원금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탈북민들은 매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 규모에 따라 회사 측이 단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거나 개인이 신청하는 등 신청 과정에만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탈북민들은 다른 상황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인 1,200달러는 예외 없이 받지만 정부의 소규모 사업체 지원금 상황은 영업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는 연방정부의 케어스 액트를 통해 현금 1,200달러와 자녀 한 명에 해당하는 지원금 50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찰스 김 씨는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옷 세탁이나 수선도 줄어 코로나 이후 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소규모 사업자 지원금은 받았고 주정부 지원금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냉난방 설비 기술자인 탈북 남성 앤디 염 씨는 냉난방 시설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는 분야라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지 않았고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구호 및 경제보장법 케어스 액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타거주 크리스 최 씨는 마음이 편치 않지만 정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조지아주 데이비드 리 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지 않겠냐며 그동안 지급돼온 연방정부의 실업급여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탈북민들은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로 이전보다 월급이 늘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탈북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정 지원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데이비드 리스입니다.
북한 자체는 실업이라는 기업급여라는 그런 내용, 그런 용어 자체가 없고요. 정부 지원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그게 뭐 지원도 아니고 뭐 정부 지원이란 걸 받아본 것 같지를 않아서 그냥 그때까지 있는 동안 항상 뭐 대급을 받아서 뭐 급여를 받아서 뭐 이렇게 살았던 뭐 그 급여라고 해봤자 사랑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돈이지만.
줄리 씨는 미국에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처음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 정부에서 돈을 준다 이런 거를 나도 처음 받게 되는 순간 아 자본주의 사회도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새삼스럽게 느꼈고 저기 나한테 그 어떤 뭐 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못 나가게 됐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나도 뭐 기쁘더라고요. 먼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탈북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매우 힘든 것을 북한의 가족을 통해 듣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995년 7월 중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인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유엔이 선포한 안전지대를 침입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약 8천 명의 무슬림계 성인 남성과 소년들을 살인한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25주년을 기념합니다. 1990년대 초 옛 유고 연방의 해체 이후 그 지역의 여러 인종 사이에 민족국가주의로 인한 갈등과 적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이어졌는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지역을 옮겨가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동쪽 지역은 보스니아 무슬림계가 인구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3년 동안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옥과 생계가 파괴됐습니다. 1995년 7월 11일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 라트코 물라디치가 이끄는 부대는 2년 전 유엔이 안전지역이라고 선포한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 지역에서 대피한 수만 명의 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르비아군은 주민들을 한데 모아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분리한 뒤 15살 이상 모든 남성들을 체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7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약 8,300여 명의 무장 해제된 남성과 소년들이 살해됐습니다. 1948년 유엔 집단 학살에 대한 협약은 집단 학살을 특정 민족, 인종, 종족,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살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스레브레니차 조사위원회가 200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와 그의 군사령관 라트코 물라디치입니다. 둘 다 생포돼 헤이그의 유엔 특별 전범 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대량 학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레브레니차에서의 잔혹 행위가 일어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의 희생 유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스레브레니차의 끔찍한 비극을 기억하고 다른 지역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합니다.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25주년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영내 지도자들이 신뢰와 상호간 존중,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레브레니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모든 시민을 위해 더 안정적이고 번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